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17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들,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지껏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 선포하신 사건. 세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놓고 보면, 문맥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포했고 지금부터 다시 1-2-3-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뭐 써가면서 해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나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이나 그 이후에 다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왔던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세 개의 사건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언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은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18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사건,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내용은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제자들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오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이제 다다랐어요.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어떤 아이 아버지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간구했던 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오죠. 이미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누군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꿇어서 엎드린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는 15절에 주님 이렇게 부른 뒤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을 설명해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나오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이어지는 내용이 좀 더 나와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참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찾아오고 꿇어 엎드리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로 사건이 전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로 사건이 전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아홉 명의 제자들은 남겨두었죠. 남겨져 있었던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뭐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한 채 그냥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 제자들이 못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상황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믿음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죠.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병고치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비록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나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험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어떠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도들을 배려를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있다고 왔는데 아,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 그러고서는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젠장 여기 말고는 교회가 없나? 이러고서 다 가든지 아니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치사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자기가 패역했어도 정작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화가 나는 것보다 죄를 지었는데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면 더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패역한 세대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막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너무 그냥 무지막지한 문제를 탁 맡겨놓고 이거 왜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결해야만 한다.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야 이거 문제 풀어라.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수능 문제를 딱 던져놓고 이 아이가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이 패역한 자식아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데 이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를 턱 맡겨놓고 나서 너 왜 문제 해결을 못하니? 그리고 나서는 막 함부로 욕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아, 이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딱 모아두고 얘들아 내가 변화산에 올라갈 거야. 잠깐 너희를 여기다 따로 두고 여지껏은 늘 너희와 함께 다녔지만 지금은 너희들만 있는 시간을 내가 잠깐 둘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아무개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잘 처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아이들만 집에 놔둘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거야. 두 시간쯤 있다가 올 거다. 그동안에 요거를 이렇게 해놔라. 아니면 요건 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갔다 두 시간 있다 왔더니만 애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몰아지경에 빠진 채 그냥 PC게임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막 와서 이 패역한 세대야 이러고 뭐라고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이게 제자들이 얼마든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예수님도 금방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앞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해결 못한 문제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질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한 문제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고 넘어간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미 진도는 더 나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고난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런 모습이 되게끔 다 나아갔는데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지금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가고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아이가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이것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이후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가 이제 또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 사건은 말로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상황 자체가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여지껏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병자가 고치는 것도 보고 내가 파송했을 때 병자를 고치기도 해왔다. 그러면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너희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너희는 나를 향해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담겨 있는 상황이고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안을 적어낸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질병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면 과거에 해결했던 문제는 다시는 생기지 않는가? 아니요, 또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다시는 안 생기는가? 아니요, 또 생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고3 학생이 수능을 볼 때에 미분적분을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할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도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건데 그거가 틀려서 결국 어려운 미분적분이 틀리는 경우는 생긴단 말이죠. 제자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고통이 안 생길까? 아니요, 거기에서도 고통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런 초급적인 문제가 다시 생겨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에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니, 그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왜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쯤은 그냥 잘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그것도 해답이 없고 그것에 있어서도 늘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아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지금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꾸지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탄아 이런 소리 들어서도 안 되고요, 패역한 자들아 이런 소리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내가 힘들어할 만한 문제, 힘들어할 만한 그런 문제들인지, 주님 앞에서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내놓고 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아 그래 네가 힘들어할 만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소한 작은 문제도 크고 중요한 문제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과거에 이미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병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낙담했던, 또 그 문제와 더불어 뒹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문제여서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들을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여전히 그대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믿음이 성숙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어리석은 제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응답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